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29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요한계시록 11장, 그 다음에 12장,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중반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기간 중에 가장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런 고통이 임하는 그러한 때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특별히 예수님을 배출한 그 유대인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7년 환란기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와 성경의 이런 자료들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마귀가 지난 6천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 시점까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이들의 불순종, 이 불순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그 민족이 성립된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엄청난 고난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고 그들이 결국 회개하고 그래서 그 땅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고 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되시면 오늘은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1장을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닥칠지 여러분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13장을 강의하는데 제목을 적그리스도 짐승의 등장과 666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여기 나와 있는 18절 말씀을 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일곱 봉인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6장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일곱 봉인 심판 가운데 첫 번째 봉인이 열릴 때 흰말을 탄 자가 나와서 세상에 두루 다니며 정복하고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 6장 2절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서 구체적으로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후반부에 가서 온 세상 사람들 어떤 식으로 핍박하고 탄압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9번 계시록 강의했어요. 올해 안까지 이제 제가 이걸 끝내려고 합니다.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속하게 오늘 같으면 계시록 13장을 전체를 그냥 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조금 좀 우려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알고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시록 강의를 잘 듣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쯤 되면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혼자 읽어도 웬만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나 아니면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이런 분들은 이걸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그분에게 야만인이 되고 그분이 제게 야만인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계시록 강해는 딱딱한 고기예요. 질긴 고기. 근데 전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딱딱한 고기, 질긴 고기에 이런 음식을 지금 이렇게 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젖도 줘야 되고 이유식도 줘야 되고 질긴 고기도 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이 질긴 고기지만 정신을 좀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그런 이름이 있다. 어떤 짐승이 지금 일어나는데 어떤 바다에서 여기 이제 오늘 다니엘서 7장 갖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특히 다니엘서에는 이 바다가 대해, 지중해라고 아예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앞뒤 문맥상 지중해 같다고 하는 생각을 뭐 대다수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런 짐승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짐승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사자, 호랑이든 이런 짐승, 그런 짐승이 아니고 이건 왕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13장 18절 가서 보면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다? 그 짐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짐승은 왕국도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사람인데 물론 그 짐승이 왕이 돼서 이걸 다스리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왕국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왕국 두 개가 될 수 있는데 먼저는 1차적으로 사람이라는 거, 어떤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 짐승이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잘못되면은 이해를 잘못하면 계시록 1장 거기 13장 18절 가서 보면 개역성경 같으면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가 아니라 개역성경은 사람의 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수, 뭐 사람의 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수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서 여기 있는 건 적그리스도라고 한 어떤 인물, 그 다음에 그가 다스리는 왕국에 대한 게 13장에서 19장까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러면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계시록을 가서 제가 비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쭉 찾아봤어요. 단수로만 찾아보니까 단수로는 총 44번이 나옵니다. 44번. 이미 우리가 짐승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 4장에서 6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 네 짐승이 있다. 그런 그 네 짐승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창조물이에요. 4장 6절 가서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빼고 나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짐승, 영어로는 더 비스트, 더 다음에 정관서 더 다음에 비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13장 11절 가서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땅 속에서 이제 올라온다. 여기도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창조물 그 짐승을 빼고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나오는 다른 짐승이나 이거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20장 20절까지 총 32번이 나옵니다. 32번. 근데 이 32번 나오는 이 짐승이 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적그리스도가 있고 13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다른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돕는 또 다른 존재. 저와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 13장 1절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짐승은 13장 18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맞을 겁니다. 자, 계시록은 단순히 책만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책들과 습관들과 전통들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록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 계시록은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스가랴서와 함께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여기에서만 다 이해가 안 돼. 이것만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5,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이미 다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 오면은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12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에는 세상의 왕국들이 어떻게 변천이 되는가, 세상의 왕국이 쭉 변천이 되다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고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쳐부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오는 그런 내용이 2장, 7장, 그 다음에 8장에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먼저 2장을 가서 보시면은 뭐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 제가 강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다 했어요. 오늘 7장 말씀은 다니엘서 강의에 12번 그 다음에 13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거 계시록 13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고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다니엘서 강의에 12번 그 다음에 13번을 들으시면 이제 될 겁니다. 자, 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빌론 왕에게 저와 같은 그 형상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 형상을 봤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고민하는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세상 왕국이 어떻게 변천해 가느냐. 그래서 그림을 가서 보시면 저 머리에 맨 위에 금으로 된 이런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엔 은, 그 다음에는 놋, 동으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쇠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가면은 이 쇠하고 그 다음에 진흙하고 섞이지 않는데 아주 강력한 그런 왕국이 이제 생기게 되고 맨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돌을 떠낸 게 아니라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 이 모든 왕국들을 강타해서 그런 온 세상을 채우며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니엘이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금은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이고 그 다음은 메대 페르시아 왕국이고 그 다음에 동은 그리스 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쇠는 로마 제국이다. 이게 쭉 설명하고 붕 뛰어넘어서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 쇠와 그 다음에 진흙으로 인해 이게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는 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다니엘서 7장이 이제 나와 있어요. 세상의 왕국이 변천하는 것을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그와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열 뿔이 있는데 열 뿔 가운데 하나의 뿔이 이렇게 자라나갖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7장도 가서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넘기시면 다음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을 가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그러면 형상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 게 그 다음에 여기 짐승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맨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이 천년 왕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국으로 우뚝 솟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제 확실하게 서는 이런 것으로 해서 세상의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가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강해를 듣고 가셔서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리고 계시록 13장을 읽으시면 아 이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면은 그러면 다시 반복도 해서 들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더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예.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을 잠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이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여기 다니엘서 7장으로 가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할 테니까 다니엘서 7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여기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1절에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심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요점을 이제 말했다. 벨사살은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의 손자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자.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절 3절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하늘의 네 바람이 대해는 가서 보시면 영어에 The Great Sea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서 이 The Great Sea는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팔레스타인 유대 땅이 있고 이쪽에 서쪽으로 커다란 바다 지중해가 있어요. 조그만 바다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런 건 조그만 바다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커다란 바다, 큰 바다 대해가 이제 있어요. 네 바람이 대해에서 막 다투더니 그 바다에서 서로 다른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니까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두렵고 무서운 그런 짐승인데 여기 이 짐승도 다니엘서가 스스로 해석을 해줘요. 가서 보시면 17절 가서 보시면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근데 여기 이제 짐승이 왕도 되고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도 되는데 1차적으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이랑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뭐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짐승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 다니엘서 2장의 그 형상을 보면 정금, 바빌론, 자 바빌론을 뜻한다. 제가 이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다니엘서 강의를 들으시고 쭉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필요한 아주 간단한 그런 정보들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절 가서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은 곰으로 표현이 돼 있고 다니엘서 2장의 그 형상에는 은으로 표현된 메데 페르시아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 짐승은 6절에 표범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이렇게 해서 이 형상으로 따지면 세 번째 여기 있는 동, 노수로 된 이와 같은 왕국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7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7절 2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다. 아주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왕국이에요.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열불을 가졌다. 오늘 나타난 그 짐승도 지금 열불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열불, 8절 가서 보니까 그 뿔들을 깊이 이제 뭘 뜻하는가 하고 깊이 살펴봤더니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나더니 처음에 뿔들 10개 가운데 3개를 뿌리째, 그렇죠? 뿌리째 잘라버리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 이런 네 번째 짐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형상의 네 번째 쇠로 된 거, 철로 된 거 로마제고 그 다음에 형상의 그 열 발가락 가서 보면 그러면 이 나머지는 진흙이 돼서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세상 맨 끝에 나타날 로마 제국의 모든 시스템을 이어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이런 표현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8절 여기 나와 있는 건 적그리스도의 그런 왕국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가서 보니까 19절에서 20절은 여러분이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전혀 없이 그냥 15절 이후부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게 뭐를 이야기한다고 스스로 해석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특별히 19절에서 20절이 네 번째 왕국, 네 번째 왕국에서 맨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작은 뿔, 이 뿔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가서 위에 그림을 한번, 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제가 세봤어요. 10개입니다. 이게 뿔이 진짜 10개예요. 근데 뿔 가운데 이 3개가 뿌리째 잘리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 작은 뿔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이러한 왕이 있고 왕국이 있다는 거 예, 요렇게 이제 돼 있는 게, 이게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아이들도 그렇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개 뿔이 있고 3개가 잘리고 그 가운데 하나 작은 뿔이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때가 된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구글에 가서 이거 다 치면은 구글 이미지로 여러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그것 중에 가장 예, 그럴듯하고 제가 보기에 모든 게 정확히 10개면 10개야지 뿔이 9개 있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개 다 세보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맞는 그림을 제가 여기다가 가져다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에서 14절은 9절에서 14절 그럼 이 모든 게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 쭉 이루어진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은 9절에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 예,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그런 그 왕국이라고 하는 거 14절을 또 가서 보시면은 먼저 적그리스도 왕국은 9절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거 끝난 다음에 11절에 그때 내가 그 뿔이 말을 내는데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해 바라보되 곧 그 짐승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어 타오른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돼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또 봤더니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와서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나 이런 영적 존재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아들이 통치자가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제거하고 이 땅에서 서는 그런 내용이 여기 9절에서 이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 19절에서 2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에요. 뭐 사람들의 말 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주신 그 해석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넷째 짐승과 넷째 짐승의 열 뿔 가운데 하나 작은 뿔이 올라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그대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뿔에 대해서는 7장 8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뿔이 있고 11절에 그 뿔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 뿔이 잘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24절에서 26절에도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고 열 왕이 다스릴 그런 왕국이다. 근데 그들 뒤에 다른 왕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정복한다. 그래서 세 뿔이 뿌리째 뽑힌다고 하는 게 세 왕을 정복하고 왕국들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서 25절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 7장 8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을 가지고 있는 눈이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그런 눈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지식과 지혜와 계략이 아주 뛰어난 그와 같은 그 인물이다 하는 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7장 11절 가서 보니까 그 뿔이 엄청난 말들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말들이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흉악한 그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서 25절에도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한다.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 읽었는데 13장 5절에도 가서 보시면 5절에 용이 그에게 짐승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속모독하는 입을 줬다. 영어 단어 신속모독한다는 영어로 blasphemy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성경에서 영어 blasphemy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용한테서 커다란 권능을 받아갖고는 세상 어느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흉악한 말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 보시면 같은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을 공부하면서 흰말을 탄 자가 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믿는 자들이 순교하는 일과 이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닥치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제 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가 흰말을 타고 나와서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그렇죠? 다니엘서 11장 2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해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구출할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권능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장악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9절 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부수어 산산요강 내며 그 나머지를 다 자기 발로 짓밟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국들을 정복하고 엄청난 파워를 내는 이와 같은 것.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를 넘어서 붕 뛰어넘으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세상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는 열불과 또 솟아난 다른 불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 앞에서 세 개가 쓰러진 거예요.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맨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이자가 강력하냐. 25절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한다는 거. 여러분 그냥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지금 마귀가 타락할 때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7장에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창조자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창조자 이상의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타락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하고 내가 한번 대적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이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그와 같은 군주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자를 적그리스도, 적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엔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대적한다, 대항한다 이런 뜻으로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저 사악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을 가서 보시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자에 대한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하고 같이.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에스라 성경 지도 그 선도 아니면 스타디 바이블 저 뒤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그런 이름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자세한 것은 다 무료로 PDF 파일도 드리고 다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성경 구절과 함께 성경에 이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의 통치기간이 어떻게 나와 있냐. 7장 25절 다니엘서 가서 보니까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만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이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극도로 탄압하는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뭐예요? 3년 반이잖아. 계시록 1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3년 반. 계시록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1260일. 성경에서 한 달 해보면 30일을 이야기하니까 계시록 1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42달, 성경이 똑같은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지금 같은 기간에 등장하는, 특별히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한 번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이 대환란기, 여기 3년 반, 후반부 3년 반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통치 기간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가서 보시려면 다니엘서 9장을 가서 보시면 9장 26절, 27절 여기에 다니엘의 70일의 대언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62일에 뒤에 너희 백성, 24절에 주께서 내 백성,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에 490년을 지정해 놨다. 근데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69일에, 그게 뭐예요? 483년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붕 뛰어넘어서, 그렇죠?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초림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뚝 뛰어넘죠? 앞으로 올 통치자가 나타나요. 앞으로 올 통치자. 그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고, 황폐하게 하는 작정된 이런 것들이 쏟아지게 된다.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가 7년 동안, 그렇죠,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근데 한 일에 한 중간, 3년 반이 지날 때 희생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그러한 요청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리고선 가증한 것들로 뒤덮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아 알아라. 대언자 다니엘의 말한 바, 저 이 가증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깨닫는 자는 깨닫고 도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7년, 7년에 딱 반 나누면 여기 후반부 3년 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다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도들에 대한 전쟁을 벌인다. 다니엘서 7장 18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이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이제 당하거든요. 21절에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겨요. 엄청나게 핍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도 또 성도들이 나오고, 25절, 27절 성도들, 영어로 얘기하면 세인트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도 세인트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고, 아, 구약시대 성도, 신약시대 성도가 이게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라고 하는 거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된 자예요. 여기 지금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된 책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책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건 신약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환란기 속에 들어간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 앞뒤 문맥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을 차지하고 메시아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교회를 찾고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약교회에 속한 성도들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환란기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성도들이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에는 12장, 계시록 13절에서 17절 가니까 용이 하늘에서 내쫓겨갖고, 그래서 그 모든 분노를 누구에게 풀어요? 여자한테 풀잖아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니까 홍수까지 일어나서 그냥 완전히 다 이 여자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기 성도들을 구출해내시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환란기 성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도들이 악한 무리들을 이기잖아요. 18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결국은 그 왕국을 취해요. 그럼 무슨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이고 또 우리가 얘기하면 천년 왕국이고 우리 신약 성경의 이런 용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그렇죠? 이런 왕국을 거기 싸워서 이긴 그런 성도들이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천년왕국 끝나고 세상, 이제 완전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제 이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그 왕국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면 19절에서 특별히 27절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13장부터 19장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부터 19장의 내용이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저 구체적으로는 13장에서부터 19장에 쭉 펼쳐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아까 가서 보니까 다니엘서 2장의 형상을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든 돌이 아니라 한 가서 보시면 산에서 떨어져 나온 그 돌이 이 모든 왕국들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온 세상을 채우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왕국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그러면서 일시에 순식간에 제거하시는 그런 왕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서 8절에 또 10개의 뿔이 나오잖아요. 오늘 계시록 13장 읽었는데 계시록 13장 이 짐승 10개의 뿔이 있잖아요. 계시록 17장 3절에도 10개의 뿔, 7절, 12절, 16절 가서 보면 다 그 짐승은 뿔이 10개예요. 뭐 옛날에 여러 사람들이 10개의 그 왕국 그 뿔은 유럽 연합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완전히 틀린 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맨 마지막에 쇠로 된 그 왕국, 그 쇠로 된 왕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 음녀 바빌론 시스템이니 이런 모든 시스템이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부활이 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 문화냐, 유럽 문명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열 뿔은 맨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하다가 세 왕국은 배반하고 그래서 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때 나타나게 될 어떤 열 왕국 아니면 열 개의 민족, 뭐 하여튼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다만 그 로마 제국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이런 강력한 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이제 쭉 읽어 나가면서 그냥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가서 보니까 아까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세 개의 짐승이 나왔잖아요. 앞부분에 뒤에 거는 정체를 알 수가 없고 그런 모든 것들 다 컴바인하고 있는 이렇게 그러한 그 짐승이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은 12장 3절에 나온 용하고 대단히 비슷해요. 한번 가서 제가 용을 읽어볼게요. 가서 보니까 12장 3절에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는 몇 개의 관이 있어요? 일곱 개의 왕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자는 일곱 머리하고 열 뿔은 똑같은데 왕관이 몇 개예요? 이번에 이건 열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비슷한데 다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런 거 종합을 하면 열 명의 왕들로 구성이 된 이런 어떤 그 왕국 체제, 10개의 왕과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최종 왕국은 이렇게 10개의 왕국 아니면 민족 하여튼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합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표적들을 이제 행하는데, 13장 4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했다. 그러니까 용, 마귀 그 용이 이 짐승에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그대로 두시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면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세요. 그 다음에 그가 오는 것,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시냐,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환란기 특별히 후반부 3년 반에 들어간 이 사람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 마귀의 이 화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말들하고 거짓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냐고 불의를 기뻐한 자들이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이렇게 연합을 하면 똑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3절로 다시 와서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머리가 지금 몇 개가 있냐, 일곱 머리가 있는데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다. 근데 밑에 가서 보니까 상처가 칼에 의해서 14절 칼로 상처를 입었다고 나오니까 하여튼 어쨌든 뭐 피격을 당했든지 우리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 암살을 당했든지 하여튼 어떤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죽은 것 같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근데 갑자기 그게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까 막 CNN이고 거기에서 그냥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그러고 연합뉴스와 함께 이제 세상에 이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그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의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혹을 주니까 그런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그 짐승의 경배함에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렇죠. 누가 그와 전쟁할 수 있느냐?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죠. 자, 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속모독하는 입을 주고 그에게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는 거예요. 여기 용하고 짐승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파워는 다 용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이 커다란 이 신속모독할 수 있는 입을 받으니까 6절에 그가 신속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이런 천상의 존재들 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모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은 그가 이제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제 땅에 있는 자들하고 이제 전쟁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환란기 성도들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이다. 여기 계시록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이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능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미혹을 보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들 다스리는 그런 권능을 받아갖고 그래서 어떤 자들을 다스리고 어떤 자들에게 경배를 받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를 따르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8절에 이거 개혁성경 아주 완전히 오역을 했거든요.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쿠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고서 그때 가서 임시방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찬 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할 그와 같은 어린 양으로 이미 지정을 하셨다. 우리 한번 가서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23절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주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일들을 이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집행을 하시는 거다. 개역성경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성경이 완전히 오역이 되는 겁니다. 자, 9절 가서 보니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를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휴고받아서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가 있거든. 그렇죠? 들어야 된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10절에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붙잡은 자는 칼로 멸망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포로로 끌고 가는 거. 이 환란계 속한 그런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가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그렇죠?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본인들로 칼로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여기 이렇게 고통당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표현에 따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그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통과하면서 인내해야 된다고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면 그거는 it doesn't make any sense. 영어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휴고 이미 받았고 여기 남아있는 성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표 받으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교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라도 안 받고 도망다니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해야 이 환란기 성도들이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행위로 그걸 드러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13장 11절엔 드디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아까는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바다 속에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와요. 땅 속에서,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이런 존재가 나옵니다. 이건 다른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자는 요 밑에 가서 읽어보면 그럼 12절부터 쭉 가서 읽어보면 이 존재가 나오는데 이 존재는 무슨 일만 하냐? 첫 번째 나온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하는 일만 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그 짐승, 첫 번째 짐승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이 두 번째 짐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짐승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일을 수행하는 또 다른 존재가 나오게 돼요. 우리 성경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보혜사, 우리말로는 보혜사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 우리 킹잼 성경에는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렇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에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냐?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무엇인지 자기가 듣는 것, 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게서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너에게 보이시고 14절에 그분께서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 나를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높이는 일만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말만 해요. 자기 스스로 성령 폭발이다 뭐다 해서 스스로 영광받는 일은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여자, 요 두 번째 등장하는 요 짐승이 어떤 일을 하냐? 자기를 위한 건 안 해요. 첫 번째 짐승을 위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 전 그림 하나 보시죠. 가서 보시면 사탄의 삼일체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는 것처럼 마귀도 마귀도 삼위일체적인 그런 그 존재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God the Father가 있다면 이걸 대적하는, 대적하는 신이 있어요. 그 용이에요. 그게 마귀. 대적하는 엔타이 가시 나와요. 저 위에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엔타이 가시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적그리스도, 저기 표범처럼 되어 있는 저게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그건 적그리스도.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삼위일체 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누구를 위한 일만 해요? 아들 하나님만을 위한 그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있듯이 여기 나와 있는 자가 거짓 대언자. 이 대언을 하는데 다 누구를 위한 것만 하냐? 이 짐승을 위한 그런 것만 해서 이 자는 쉽게 얘기하면 엔타이 홀리 스피릿. 그래서 성령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3절 계시록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용, 그렇죠?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불호수에도 이 세 존재가 다 들어가서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우리 사람도 삼위일체적인 그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마귀도 맨 마지막에,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화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신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 화신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온갖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내용이 요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이제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과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죠.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거의 다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림은 이제 가서 보시면 사탄의 삼위일체가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저기 이상한 거 거짓 대원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 가서 보면 형상도 세워놓고 그러고는 엄청난 이런 일,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일. 여러분 욥기 이런 데 가서 보면 1장 16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 가서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잖아요. 이런 일들을 마귀도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냐.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니까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 형상이 이제 만들어지죠. 근데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을 세웠는데 부처 같은 뭐 이런 거 커다란 거 형상을 하든 간에 세웠는데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CNN 연합뉴스에서 다 보여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돌덩어리 같은 게 이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고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이미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3장에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징표인데, 엄청난 규모, 그렇죠? 규모의 형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지만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이미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런 일을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때가 이 땅에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유명한 짐승의 표가 16절,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요 또 다른 짐승, 요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요 손 안에, 여기가 아니라 손 안에, 속에, 이마 속에, 인으로 돼 있어요. 온이 아니라 인으로 돼 있어요. 인, 영어로 인이에요. 인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이제 17장 가면 음료가 나와요. 이 음료는 종교 시스템 통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통제하는, 말 그대로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물건도 사고 팔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지키려면 그때에는 죽는 수밖에 없는 거다. 없어요. 예. 아니면 어디 산꼭대기로 히말라야 산으로 도망을 가든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감사하게도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자꾸 이거 들고 와서 누가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는 거다. 근데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그리고 화평 가운데서 살라고, 알면은 화평하니까 하나님 이걸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가서 보니까 18절에 여기에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13장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가면 그 짐승의 수가 666이다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거 다 아는 거, 이거에 지혜가 있는 거다. 지혜를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아는 사람이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것은 어떤 사람? 짐승이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 에이 적그리스도 사람이다. 그 예수는 666이다. 뭐 666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요 정도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very cheap 영어로는 이제 이건 verification chip이에요. 이거 받으면은 짐승의 표라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갖고 막 그냥 극렬하게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진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베리칩하고 네이버 가서 이제 쳤더니 네이버 백과사전에 아, 키스티의 과학향기 칼럼 해갖고 베리칩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해내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람의 몸속에 베리칩이라는 전자칩을 심는 일이 크게 일어나면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완용 동물이나 가축들의 관리를 위해 전자인식표로 사용되던 이 칩을, 그러니까 개 잃어버리거나 하면 그거 찾아야 되니까 입 안에다가 이제 몸 안에 이렇게 박아놓은 그런 칩이 있었는데 이걸 인간의 몸속에도 지금 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리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매우 큽니다. 사람들의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이거 믿지 않는 분이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베리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베리칩의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베리칩은 확인용 칩이다. 영어로 verification, 신원 확인, verification 칩이에요. 그 앞부분만 잘라서 very를 쓴 거예요. very가 아니라 영어로 very입니다. verification. 이거의 약어로 무선 주파수 발생기는 RFID 칩의 일종이다. 이렇게 가서 보시면 쌀알 정도 이렇게 조그만 이런 칩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 안에, 아까 안에 집어넣는 거야. 저 가서 보시면 손가락 요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칩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이 그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유전자 정보나 고유번호 이런 게 이제 저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냥 쉽게 그러니까 스캔을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게 이제 나오는 이런 이제 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무선으로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개인 정보가 이 안에 이제 제공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일단 뭐 여기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미국 CIA 중앙정보부 이런 데 한다. 그러면 이거 통과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뭐 신분증 내밀 거 없이 그냥 이거 하나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스캔하고 들어가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CIA 정보국에 일하는 사람, 이게 되니까 매번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용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또 이 안에 GPS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돌아다닌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칩을 이렇게 스캐닝을 하면 그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로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용도가 하나는 신원 확인, 정보부 같은 데 이런 데 진짜 우리 사람인가 아닌가를 뭐 가짜 신분증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집어넣으면 그거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서 쇼핑하기 좋아하는 이 사람도 이제 더 이상 계산대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쑥 하고 지나가면 스캔되면 그냥 내 계좌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돈이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혈압이나 심장질환 이런 거 알고 있는 이런 분들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이 병원에서 저 병원 가면 뭐 다 가져갈 필요 없이 그거 하나 갖고 스캔하면 모든 자료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정부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칩을 인식하게 하고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 중에 한 면입니다. 동전의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개인의 사생활 역시 침해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어디 다니고 다 드러나니까 이걸 하면은. 그래서 베리칩 이식은 현재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기관에 가서 예를 들어 뭐 중앙정보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떤 기관에 특별히 이렇게 신원이 확실한 이런 데가 있는데 내가 거기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되면 너 이거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안 받아요? 받아야지만 그 회사 다닐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러한 구조로 돼 있는 데만 지금 베리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베리칩을 받으면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표라 지옥에 간다고 주장한 사람이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베리칩 가지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안 와요. 왜 그래요? 이 짐승의 표는 7년 환란기에 주어지는 표예요. 지금 여기 받았다 그래서 그게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근데 확실한 건 뭐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통제해야 되는데 일단 초고속 인터넷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함께 뭔가 쉽게 스캔하는 뭔가가 있어야 이런 일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점점 발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정말 아주 작은 거 하나에 모든 거 정보 이렇게 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뭐 조만간 나오는 건 그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지금 받은 이런 뭐 베리칩 이런 게 그게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해서 사람들 위협하고 하는 그런 일 이런 일에는 속아 넘어갈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환난 전 휴거를 받습니다. 환난 전 휴거,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 그 안에 뭐가 포함이 돼 있냐? 7년 환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휴거 받는 그 일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7년 환난기 전까지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하루에 오는 게 아니고 이 기간에 계속해서 쌓이면서 오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많은 거예요. 동성애, 낙태 이런 거 이런 불법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생각이나 해봤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잘못됐으면 그렇게 될 뻔했잖아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그런 일이 있어서 윤서인 작가님 이런 분들도 저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그렇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를 잘해야 된다. 투표를. 그 일을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가서 보니까 5장 8절에서 11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목사도 넘어가고 성도도 넘어가고 그렇죠 낙태 동성애하는 자들에다 표 주잖아요. 그게 다 뭐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빨리 와서 우리를 핍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 겪고 대적하는 가운데 힘들어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환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잠시 고난받는 거예요. 오래가 아니라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악에 속한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